안녕하세요. 세길개혁교회에서 보내드리는 북토크 아홉 번째 시즌 다섯 번째 토크입니다. 저희가 북토크 아홉 번째 시즌에서는 청교도들의 기도 영성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영성이라는 책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요. 오늘은 그 네 번째 챕터인 기도의 연락 조건 중에 상반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챕터 4장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다루기가 어려워서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챕터 4에서 존 프레스톤 목사님이 던지고 있는 질문은 이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고 응답될 수 있는가? 자, 이것에 대해서 존 프레스톤 목사님이 여러 가지 충족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다섯 가지 충족 조건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프레스톤 목사님이 첫 번째로 제시하는 충족 조건은 의로움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죠. 기도에 요구되는 첫 번째 조건으로 다른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게 제시하고 싶은 것은 그 사람 자체, 기도하는 사람 자체의 의로움이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와 아멘이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를 얻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언약 안에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만일 우리가 의로워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의 죄가 더 큰 소리로 우리의 기도를 막을 것이다. 죄악의 소리는 기도 소리보다 더 크다. 죄악의 시끄러운 소리에 우리의 기도 소리는 묻혀버리고 만다. 그러므로 먼저 죄가 제거되어야만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들릴 수 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람이 기도할 때 언약 안에 있을 뿐 아니라 모든 특정한 죄로부터 정결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그 어떤 죄가 있는지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반드시 그 죄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기도하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교만이 제거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또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도 회개해야 한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의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의 충족 조건으로 첫 번째 사항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내 편에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는데 믿음을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려면 1차적으로 그 사람과 나 사이에 관계가 먼저 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나눈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 그것을 저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안돼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고 뜨겁게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믿으라고 구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항상 기본적인 세팅으로 설정해 놓으시는 언약 관계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올바로 들어와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언약 관계 안에 믿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내가 존재하면서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믿음 없는 것과 교만한 것과 감사하지 않는 것과 의지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 그런 악한 죄들을 내가 버리고 있고 회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의로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이게 내가 죄가 없이 착한 삶을 살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그런 의로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내가 정상적인 상태로 서 있는가, 완전하진 않지만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언약 관계 안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의인이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의를 가지고 있고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답게 삶 속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이웃들을 올바르게 대하는 그 관계 속에 내가 들어와 있는가. 그것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열납되고 응답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인격적인 관계, 정상적인 관계를 평소에 맺지 않아요. 여러분을 늘 함부로 대하고 여러분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러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관계를 정상적인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심심하면 여러분에게 전화해서 커피 한잔 마시자고 하거나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만약 간절하게 매달린다면 여러분이 들어주긴 들어주겠죠. 불쌍하니까요. 하지만 그 사람의 그런 전화나 그 사람의 그런 부탁이 여러분에게 기쁨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때 비록 우리가 죄가 많고 연약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기도 하시지만 절대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열납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 관계 안에 바르게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를 하기 전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 안에서 올바르게 셋업이 돼 있도록 내가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첫 번째 충족 조건을 매우 중요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존 프레스턴 목사님이 두 번째 충족 조건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두 번째로 요구되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기도가 하나님의 보고를 여는 열쇠라면 믿음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과 같다. 손이 없다면 열쇠가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주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만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러 나아가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님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주님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명령하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자,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믿음의 중요성, 믿음이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또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인가? 이 점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반드시 이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참된 기도, 하나님이 열납하시는 기도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나에게 내가 구한 것이 반드시 주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해 가시는 것이 가장 좋고 가장 선하다는 것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와 다스림과 인도와 약속에 대한 신뢰가 사실은 진짜 믿음인 것이죠. 그것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이번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반드시 이것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기도한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나한테 내가 구한 것을 반드시 주실 거야. 이렇게 믿는 것, 이것을 그냥 믿음의 중요한 요소로 붙잡는 것은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의 내용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존 프레스턴 목사님도 이 책에서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을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이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선하심과 큰 계획 가운데 나의 인생을 먼저 앞서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고 그러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에 대한 무조건적인 전적인 신뢰가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야 할 믿음인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시행할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보장을 따라서 우리가 구한 것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이 뒤따라와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기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종류의 믿음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섭리와 계획과 뜻 가운데 선하게 내 인생 전체를 다스리고 계시고 내가 구하기 전에도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실 계획들을 이미 세워놓으시고 그렇게 내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내 인생을 그렇게 붙잡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먼저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도 생활 가운데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종종 검사해 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강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약해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강화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존 프레스턴 목사님은 그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을 숙고함으로써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외에 상대적인 속성들을 묵상할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강화될 수 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을 깊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행실을 반복적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일을 할 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반복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무엇을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는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묵상하는 삶을 평소에 우리가 살면 살수록 그만큼 기도 생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담력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체험을 하면 기적을 체험하든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 커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체험하는 일보다도 하나님의 성품의 다양한 측면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깊이 묵상하는 일을 중요한 일로 권면하는 까닭은 하나님의 성품을 자세하게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것이 기적을 경험하는 일보다도 사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진득하게 신뢰할 수 있는 뿌리 깊은 믿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도시의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이 탄식하신 적이 있으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반복적으로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성장하고 뿌리 깊어지는 것이니까요. 여기 기도에 있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의 성품, 속마음, 그 깊은 마음을 자주 묵상하는 것이라는 존 프레스톤 목사님의 이 권고를 우리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6년도 가을을 보내고 있잖아요. 가을은 우리도 모르게 생각이 많아지고 생각이 깊어지는 계절이기도 하죠. 이런 때 우리가 좀 시간을 내서 조용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곰곰이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전체적인 그림을 그러한 것으로 그려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그려나가면 그것이 어느새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든든하게 만들어주는 보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고요함과 평안함을 기도 시간 가운데 누린다라고 존 프레스톤 목사님이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이 고요함과 안정을 누린다면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때그 마음이 잠잠하고 평안하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하나의 중요한 증거이다. 한나를 기억하는가? 기도하고 난 그녀의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다. 또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할 것이다.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나안 여인의 믿음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녀는 거절당했지만 계속해서 간청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그런 말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기도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유익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고요함과 평안함과 안정감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에 대한 즐거움이 생겨서 우리의 마음 속에 꾸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했고 마음이 뒤숭숭했는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마음에 있는 그 짐들이 다 내려놓아져서 고요함과 안정됨을 누린다면 기도가 굉장히 달콤한 것이 되니까 다음에 또 기도해야지. 아, 이렇게 좋은 기도를 내가 또 해야지, 더 많이 해야지. 이런 이제 자연적인 에너지가 우리 안에서 열심히 형성이 되겠죠. 이런 점에서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측면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을 굉장히 윤택하고 복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유익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복을, 부수적인 복들을 담아 놓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많은 유익이 된다는 것을 기도에서도 저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골라서 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큰 복이 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존 프레스톤 목사님이 기도의 충족 조건으로 세 번째 제시하는 항목은 간절함 혹은 뜨거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도에 요구되는 세 번째 조건은 뜨거움이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서 의인의 뜨거운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다. 주님께서 뜨거운 기도를 요구하시는 것은 뜨거운 상태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고 영적인 성향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간절함 혹은 뜨거움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성경에서 이 뜨거움 혹은 간절함이 대개 주께 부르짖다, 주와 더불어 씨름하다, 주님과 겨루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비유되고 있음을 볼수 있다. 첫째, 사람이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기도할 때 간절해진다. 즉, 주님께 진지하고도 끈질기게 간청하며 온 힘을 다해 그분과 씨름하는 것이다. 비록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간절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뚫고 나아간다. 이것이 바로 뜨거운 혹은 간절한 기도이다. 둘째, 간절함이란 단지 큰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주님께 절박하게 구할 뿐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해서 간청하며 구하는 복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단, 간절한 기도와 관련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하고 주의해야 한다. 먼저, 올바른 간절함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간절함이라는 것이 믿음에서 비롯된 열매이어야 한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혹은 결핍된 것이 싫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올바른 간절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우리의 간절함이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청하고 이런저런 복을 받고자 할 때는 자연스럽게 간절해진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 자신을 섬기는데 열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열심히 무엇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은사와 재능과 영광과 부를 구할 때는 간절해지기가 쉽다. 하지만 정작 주님을 섬기는 데는 열심이 없을 수 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열심을 품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실한 열심이 아니다. 여러분, 기도의 충족 요건으로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였고, 그 다음에 믿음이었고, 그 다음에 뜨거움이라는 이 순서를 좀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뜨거움이라는 것, 간절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언약 관계 속에 올바로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거기에서 나오는 뜨거움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자기가 위급한 상황에 처해져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간절함, 믿음이 없어도 사람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간절함은 기도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중요한 요소가 못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기도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만들어 줄수 있고 우리 영혼에도 굉장한 은혜를 주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존 프레스턴 목사님이 뜨거움이나 간절함을 두 가지 차원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내가 두렵고 내가 답답하니까 간절해지는 그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하고 나를 위해서만 간절한 이기적인 간절함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도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이제 비이기적인, 주님 중심적인 간절함이 기도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충족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이런 간절함이 나의 삶 속에, 내 기도 생활 속에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이런 부족함이 보일 때마다 주님 나의 마음에 간절함을 집어넣어 주십시오. 내게 주신 그 믿음 안에서 그 간절함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겠지요. 자, 존 프레스턴 목사님이 네 번째로 얘기하는 충족 조건은 겸손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네 번째로 요구되는 조건은 겸손이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어떤 용어들 있잖아요. 그 용어들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그 용어가 의미하는 그 definition, 정의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용어를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서는 어떤 용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의미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독특한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 단어를 해석하고 의미를 찾아야지 그냥 내가 세상에서 국어 시간에 배웠던 어떤 정의를 가지고 그 단어를 그냥 쉽게 이해해버리고 생각해버리고 넘어가버리면 잘못될 가능성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겸손해, 저 사람은 겸손해 미덕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차원의 겸손과는 다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공통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때 겸손함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좀 내 약함을 인정하고 좀 고개를 숙이고 고분고분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 앞에서 나를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려놓고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거지처럼 서 있는 그런 겸손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능력이 있고 나는 저 사람보다 좀 못하니까 고개를 약간 숙이고 나를 약간 낮추는 그 정도의 겸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을 가지고 나의 인생 전체를 모두 다 다스리고 계시고 나의 영원한 세계까지 눈에 다 넣고 이끌고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신뢰합니다라는 완전한 낮아짐을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겸손함이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충족 요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목소리는 크게 기도하고 감정적으로는 열렬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해법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함이 우리 마음 중심에 없이 하나님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제시하는 방식대로 나를 이끄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조종하는 그런 것은 사실은 교만하기 짝이 없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 우리가 원하는 해법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중심에는 주여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라는 진정한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충족 요건을 존 프레스턴 목사님은 거룩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또 다른 조건으로 우리 마음의 주님을 거룩한 분으로 모셔야 한다. 흠도 없이 깨끗하시며 가장 거룩하신 그분을 보통 사람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없이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과 손을 높이 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거룩함이란 일상적인 것으로부터 무언가를 구별하여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는 것이다. 마치 정숙한 아내가 모든 애정을 남편에게만 쏟듯이 우리의 마음이 주님만을 향할 때 우리의 애정과 의지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주님만을 향할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다. 그러므로 그 마음으로 주님 외에 세상의 칭찬이나 헛된 영광을 바라는 사람, 부나 정욕이나 다른 어떤 것을 더 바라고 그것에 붙들린 사람, 온전히 드려야 할 애정의 일부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 기도 시간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 마음이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오직 주님께만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룩함이다. 여러분, 이런 설명을 들으실 때 여러분의 그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가슴이 답답해지고, 아, 정말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 정말 내 마음도 이런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 이런 거룩함이 내 마음에 더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그런 열망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막 뜨겁게 치밀어 오르십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이 이런 설명을 들을 때 갑자기, 아,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런 거룩함을, 이런 어떤 집중력을 요구하시나? 아유, 기도 정말 부담스럽다. 아, 정말 기도 쉬운 줄 알고 기도는 정말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유, 기도 좀 너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건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음의 거룩함, 우리 마음에 있으면 좋은 가장 아름다운 덕목인 이 거룩함이 나한테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세속화되었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지 않은 마음일 수 있다는 심각한 증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우리의 상태가 그와 같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고쳐주실 것을 우리가 바라고 그 은혜를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내용은 그냥 좀 내가 잘못했던 것좀 뉘우치고 눈물 흘리고 좀 착하게 살고 이런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 존 프레스턴 목사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 주었죠.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현실에 발을 딛고 살고 있으니까 그 구별됨이 완전할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구별됨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볼 때도 다른 사람이 볼 때도 하나님이 보실 때도 적어도 분명한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개인적인 행복에 목을 매고 있으면서 기도 시간에 거룩한 척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꼴보기 싫은 위선이 되는 거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는 가장 역겨운 일이 되는 것이니까요. 절대로, 절대로 그런 상태를 가지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다섯 번째 충족 요건으로 따라오는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오늘 살펴본 다섯 가지 충족 요건을 생각할 때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도 해야 되지만 사실은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충족 요건이 무엇이었죠?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되면 믿음이 없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 충족 요건이 없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되면 거기에서 무엇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뜨거움과 간절함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충족 요건이 되면 두 번째 충족 요건, 세 번째 충족 요건, 그런 식으로 네 번째 충족 요건, 다섯 번째 충족 요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한 가지를 따로 살펴보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관계 속에 내가 바르게 들어가고 그 관계 속에서 바르게 서면 사실은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덕목들, 충족 요건들은 어쩌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복잡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떼어서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죠. 그러므로 정말로 기도를, 연락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고 싶어 하시는 언약 관계 안에, 특별히 은혜 언약의 관계 안에 우리가 바르게 들어가서 바르게 서 있고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 뜨거움, 겸손함, 거룩함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비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바르게 맺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내용을 기억하실 때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잘 기억을 하시고 왜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인지를 주의 깊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간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다음 주간에 뒷부분 나머지 충족 요건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